겸손의 왕.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가 청년부라고 했는데 그 청년부에서도 세 개 부서 중에 청년부 안에 허리입니다. 주니어 청년, 청년 1부, 청년 2부인데 우리 이준희 목사님과 우리 청년 1부 이번 한 주 새벽기도 주간에서 섬겨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청년 1부 아주 멋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딱 2주 남았네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모든 짐을 빼서 이리로 이제 본대가 옵니다. 그래서 참 가슴 벅찬 날인데 오늘도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듯이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부흥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예루살렘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자도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하긴 하지만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아주 좀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 둘을 보내셔가지고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하시고 혹 나귀 주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는 뭐 당연히 반대하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답변할 것까지 함께 일러주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한마디로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키더라도 태연하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여러분이 말이 쉽지 이런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제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에서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나귀 주인이 거짓말처럼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 당시 농경문화, 목축문화에서 요즘에 고급 외제차 이상으로 값이 나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전 처음 보는 제자들한테 이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기가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의 돈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의 물건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는 자는 마음이 경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쓰십니다. 부자의 교만한 헌금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시고 내 재능을 쓰시기 편한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뭘 부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뭔 일만 하면 그 집사님한테 부탁해보죠. 아 그분 또 해야 그래도 그게 제일 편하다는 것이. 우리는 편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나귀 주인처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냐 아니냐이죠. 나귀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제든지 자기의 나귀를 하나님께 쓰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길을 가면 나귀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나귀 주인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냥 툭툭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의 땅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 큰 교회에서 이 큰 건축을 하는데 특히 이 교회가 1년 반 동안에 아무 소리가 없죠. 이렇게 조용하게 건축하는 교회 처음 봤다. 할 거 다 하면서 목회할 거 다 하면서 누가 뭘 건축하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는 수 있는 까닭은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 실무팀이 약속의 땅 TF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필요한 재능과 또 물질을 가진 사람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요. 어떨 때는 우리 교인 중에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교인 밖에 있는 나귀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한 번 한 번 겪을 때마다 야 다음에도 나귀 주인이 나타나겠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 은행 대출이면 대출, 뭐 가구면 가구, 꼭 곳곳에 주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신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나귀는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순종하면 네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걸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순종의 첫 발자국을 떼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순종의 모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체험합니까? 모든 기적은 위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길을 갈 때 너무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교회는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일이 되지가 않아요.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닫힌 문도 열리는 것을, 강한 사람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순종을 해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셨겠습니까? 사실 폼은 없어요. 나귀가 타면은. 여러분 나귀 타고 이렇게 폼 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영웅적인 군주들은 다 백마를 타거나 거대한 흑마를 타고 탁 달려가는데 정말 왜 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보통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였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가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영성이란 해석이거든요. 어떤 축복은요 여러분이 받아놓고도 축복인 줄 몰라요.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서 CES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거 축복이었네. 점점 이 축복을 셀 수 있게 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진 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이 나귀를 타신 일이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심으로 나오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멘은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확실히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늘나라 선물 보따리와도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다른 것들을 모두 네게 성취해주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세상의 제왕들은 크고 늘름한 준마를 타지만 어린 나귀는 무장을 갖출 수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오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나라 가지고 호텔에 발레 파킹할 때 털털 막 쓰러져가는 소나타를 맡기면서 조심하라고 차가 예민하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웃겠어. 근데 차를 맡길 때도 막 벤틀리를 맡기고 벤츠를 맡기고 그럴 때는 대접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써서 우리는 아주 내 수준 이상의 것을 타고 다니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셨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내가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잣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말,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난 모르겠는데 난 누군 줄 알고 이러냐고. 당연히 모르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초월하고 열등감을 초월했다는 증거는 나귀를 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신라호텔에서 15만 원짜리 뷔페를 먹을 때나 동네에서 국밥을 먹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초연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자꾸 세상이 우리한테 헛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너 사장이야, 너는 나이 많은 어른이야, 너는 고참이야, 너는 박사야, 너는 부자야, 이런 생각들을 세상이 자꾸 주입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불행한 거죠. 세상 그 어떤 제왕보다도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의전을 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 창피하다, 정말 돈이 없어서 슬프구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열등감과 패배감이 없었어요. 이미 하늘에 가장 큰 보화를 가진 분한테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왕의 리더십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주님의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8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았는데 당시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가 대략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작은 도시죠. 그런데 거기 200만에서 270만까지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있었어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메시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대단했죠. 외세 침략을 계속 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너무나 힘든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딱 롤모델은 다윗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제국을 만들어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드라마 겨울연가에 빠져갖고 욘사마에 열광했던 옛날 일본의 아줌마 팬들처럼 그들은 배용준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공허한 삶을 채워줄 존재하지도 않은 백마탄 왕자를 상상한 거예요. 그 허상에 빠져서 한국 관광 와서 한국 남자들을 만나보고 깊은 절망에 빠진 일본 아줌마들이 참 많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열광하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막 흥분한 거예요. 호산나를 부릅니다. 호산나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정이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내 생각대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빨리 돈도 좀 마련해 주시고, 애가 공부를 못하면 갑자기 IQ가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빨리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내 생각대로 움직여달라는 게 바로 호산나예요. Save us now.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권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겸손으로 오십니다. 그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오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오셨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신 중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밴드 부르면서 휘파람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가셔야 부활의 왕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인 종교적인 열정에 미쳐서 열광할 뿐이지 이걸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한 청중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들이 한다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왕이 되셔야 될 분이 왜 초라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러 오시는 그 왕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또 중요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굉장히 많지만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눈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송파구에 화려한 시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보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아주 글로벌 기업의 CEO인데 출장만 갔다 오면 집에 들리기 전에 교회부터 와요. 기도 하고 가요. 아주 큰 회사 사장님인데 딱 그게 우선순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본당 문 닫혀 있으면 성전 뜰 밖으로라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또 뭘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한 He looked at everything. 모든 것을 크고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고 제가 담임 목사 돼서 건축해 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거룩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은 옷이에요. 또 옷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옷에 들어갈 몸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뭐 하세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부터 쫓아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면 그 장사치들이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들이에요. 이방인의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와서 교회를 접하는 그곳이에요. 거기는 전도하는 곳이고 사형리 가르치는 곳이고 선교하는 곳인데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접하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를 세속화시킨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은 싫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모든 것을 둘러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도 정말 감동받을 만한 영성이 있는 것인지 기도가 살아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 서두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나와요. 그 일곱 첫째 사이를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곱 교회한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고 서머나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고 주님은 지금도 한국의 모든 교회를 각각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보시고 새로운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고 관심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셔서 그렇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든 파이브 들어오면서 우리가 유명해졌는데 유명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유명 무실해지면 안 돼요. 화려한 건물 보고 왔는데 영성이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는 슬퍼요. 명불허전의 교회가 돼야죠. 건물을 소리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은혜가 더 크다. 영성이 더 깊다. 기도가 더 파워풀하다. 이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둘러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당을 앞두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입성하신 주님,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건물을 짓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건물에 매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둘러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